제가 지난주에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죽음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두란노에서 이제 나옵니다. 인생 베이직 시리즈. 그래서 태어나는 거, 결혼하는 거, 그다음에 죽는 거. 이 문제를 팀 켈러 목사님이 본인의 부인인 캐시 켈러라고 하는 그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이제 이걸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얇으면서도 늘 이렇게 옆에다 두고 읽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했고,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런 그 주제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이 아마 기록이 된 거 몇 년 전에 이제 기록이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출간이 돼서 나오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전립선 암인가 여기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올해 한 4월경쯤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렸다. 그래서 보통 췌장암에 걸리면은 1년 안에 이제 사망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거기 그 기사를 이렇게 이제 가서 보니까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거나 우는 그런 일은 없고 내 아내를 두고 내가 이제 먼저 가야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둘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일인지 요새 많이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목사가 돼서 뭐 위선을 부리고 나는 울지 않아 뭐 그러고 나는 뭐 무슨 뭐가 암이 닥쳐도 다 괜찮아 이런 게 아니고, 그렇잖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면 이런 중한 병에 걸리고 그러면 이렇게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 뭐 팀 켈러 이렇게 해서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런 그 상황이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최근에 발표된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제 하시고 또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고 또 목사는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하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또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여러 사람, 여러 목사의 글을 소개하고 책을 소개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소개하고, 침례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뭐 감리교, 침례교, 뭐 하여튼 성결교 모든 좋은 거가 있다고 다 소개하고 그러는데 보통 교회는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 왜 침례교 목사가 장로교 이걸 이렇게 목사를 소개하고 그럼 뭐 세례도 옳다 그러는 거냐,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칼빈주의 예정론도 옳다 그러는 거, 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른 분들의 어떤 거를 소개할 때는 그 주제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렇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지 팀 켈러의 모든 것과 다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파이퍼도 마찬가지고 메가더도 마찬가지고 워크맨도 마찬가지고 위얼스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를 잘 듣고 아닌 거는 이렇게 제거를 해야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취하시면 된다. 특히 제가 다른 사람 책이나 글이나 설교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주제에 대해서 이분이 잘 이야기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 모든 거가 다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걸 좀 이해하고 그러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두 번째 파트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죽잖아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뭐 아들이든 딸이든 이렇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죽음에 동반되는 소망의 위력이 뭔가. 죽지 않습니까? 죽음에 동반되는 소망의 위력이 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이런 토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미국 목사님이 이런 스타일로 설교를 하시는구나.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그 책을 가지고 팀 켈러 대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챔피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전을 치르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주변에 나도 죽지만 주변에 이제 여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될 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저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게 되면, 저도 옛날엔 몰랐어요. 40살, 한 45살까지는 죽는 거 그렇게 잘 몰랐는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고 이제 한 60이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떠나시죠. 어머니도 떠나시죠. 가까운 사람들 떠나죠. 또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이 자꾸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 켈러 얘기가 장수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사별할 일이 그만큼 많아진다.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친구도 죽고 친지도 죽고 심지어 끔찍이 사랑하는 그런 가족도 다 죽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이런 공포도 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누리게 될 이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읽었는데 거기 13절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여기 죽어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초점이 그거잖아요.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다가 한 번이 부정이고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가 또 한 번의 부정이니까 이중 부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중 부정. 여러분 이중으로 부정이 되면 긍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을 품고 그리고 슬퍼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 죽게 되면 소망을 품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그 죽음 앞에 극도의 균형이 필요하다. 극도의 균형이. 자,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 다시 한번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 뭐 남편이 죽더니 그래서 막 슬퍼하면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마땅히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슬퍼하는 방식이.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슬퍼하지 말고 대신 소망을 품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소망 따위는 없으니 그냥 울고 그냥 슬퍼만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망을 품고 슬퍼해라. 균형 잡힌 이와 같은 애도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슬픔을 애써 억누를 필요는 없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팀 켈러가 본인이 지금 췌장암에 걸려갖고 이렇게 해서 얼마 뭐 보통 경우면 1년 있으면 죽으니까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있으면 내가 죽는다. 날이 정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통계적으로 그 하루하루가 거기 그 글을 보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되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모든 게 사는 게 너무 신기하고 새롭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아내와 함께 같이 껴안고 울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 지금 팀 켈러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 자체를 그걸 나쁜 거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참고 이겨내려고 애쓰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본인이 뭐 암에 걸리든지 해서 죽을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 슬퍼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잘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슬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흘이 지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잖아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마르다하고 마르다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리고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우는 걸 보고 예수님도 우셨더라. 이렇게 다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셨더라.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예요.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친지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우는 거 또 그다음에 슬퍼하고 애도를 표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속으로 신음하시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거구나. 내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다 슬퍼하는구나. 속으로 신음하시며 나사로의 무덤으로 이제 가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의 그 친구 나사로를 살리시고 원히 아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울고 그다음에 슬퍼하시고 그다음에 가서 보니까 신음하셨어요. 자,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신음까지 하셨을까? 그 이유는 죽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 침입자, 도둑이기 때문이다, 도둑.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우리 인간의 삶에는 죽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침입을 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 1장, 2장, 3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계획도 안 하셨잖아요. 어느 면에서. 그렇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람이 그대로 살았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 쇠약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는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더 좋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8절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 자연, 그다음에 자연에게 있는 질서, 우리의 마음, 관계 등 이제 모든 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계획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부가 다 훼손이 되고 변질이 되고 망가졌고 그 망가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슬퍼하시고 심지어 신음까지 하시고 그리고 가셔서 자기 친구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슬퍼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극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는 죽음과 슬픔에 대해 잘못 반응하는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슬퍼하길 때가 되면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반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고인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보고 싶게 하겠지만 고인은 이제 천국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꾸 슬퍼하지 말라고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이거 다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우시잖아요. 심지어 그를 살리러 가시면서 신음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 현대 사람들은 잘못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현대 사람들의 그 세속적인 관점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죽음은 그저 생명순환의 일부분에 이제 지나지 않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일 뿐이며 따라서 전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죽으면 우리 몸도 풀과 나무와 기타 동물처럼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료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우주의 먼지가 되는 거죠. 여전히 우주의 일부니까 먼지로 남아있으니까 뭐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그 예를 들었어요. 그리스도인 그 철학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피터 크리프트예요. 그 피터 크리프트에게 절친한 그런 그 친구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에게는 신앙심이 없어요. 믿음이 없었는데 이 부부에게 믿음이 없는 그 부부에게 일곱 살 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곱 살 난 아들의 이게 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세 살짜리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 살짜리 애가. 근데 이게 세 살짜리 애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같이 놀고 그랬던 그 사촌, 그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 깜짝 놀랬겠어요. 오늘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으니까 이 아이가.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부가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야, 알고 보면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설득하고 이제 위로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죽어도 괜찮은 거다. 죽으면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서 땅을 기름지게 하는 이제 비료가 되고 덕분에 다른 생물이 다 자라나지 않냐. 너 라이언킹에서도 이런 거 보지 않았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를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기 아들이 아버지 엄마가 얘기하는 그 위로의 말, 그에 거기에 위로받기는 커녕 뭐라고 얘기했냐. 아빠, 엄마, 나는 비료가 되는 거 싫어요. 나는 비료가 되는 게 싫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료가 되는 게 싫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 팀 켈러하고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 아이의 말이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로를 한다 그래서 이제 다 우주의 먼지가 되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이 다 모든 걸 다 살찌게 만드는 비료가 되는, 비료란 얘기는 안 했지만, 내용은 비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실제로 더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잘 이야기를 해준 거다. 예,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슬퍼하려고 하는데 부모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비료가 돼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 아이가 이야기한 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래 부과된 본연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원래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본연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네, 이렇게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아, 이런 사람한테 죽음은 당연한 거고 비료가 되고 좋은 일이 되고 뭐 우주의 먼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옆에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죽게 되거나 이렇게 이제 하면 우리는 나무나 풀과 같지 않다는 거. 그걸 하려면 어떻게 슬퍼하고 그렇죠? 애곡할 줄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예수님도 나사로 앞에 가서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우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죽음이 본연의 상태가 아니고 비정상이고 죽음이 아군이 아니다.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결코 생명순환의 일부가 아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예. 그러니까 슬퍼하고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다.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슬퍼하라 그랬으니 일단 슬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도 팀 켈러도 그렇고 자기 죽음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인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슬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슬퍼하되 소망을 가지고 슬퍼해야 된다. 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초점이. 자, 슬퍼하는 게 분명히 옳은 건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슬퍼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서 그냥 슬퍼하는 걸로 해서 이 고통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모두의 삶에 해악이 다가올 수가 있으니까 슬퍼하되 균형을 갖고 그리고 소망을 감고 이렇게 이제 슬퍼해야 된다. 자, 그러면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무엇을?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핵심입니다. 자,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가서 나사로를 살릴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게 정 이상하게 반대일이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지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가서 우시고 신음하시고 그러고 가서 나사로가 나오라 하시고 나사로를 부활을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본인이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6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먼저 심겨야 그래야 부활의 모양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게 침례를 이제 하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바로 그 자리에 같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고 같이 묻혔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는 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이제 아노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장차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 소망이 없다면 죽음을 대할 때 막막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죽는데 특히 이제 믿는 사람도 죽는데 이게 아무 소망이 없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과 소망 이게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방부제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고기, 뭐 소라든지 이걸 잡으면 육류를 보관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관했냐? 소금을 쳐서 보관한 거예요. 소금을 쳐서 소금에 절이면 고기가 썩지 않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슬픔도 소망이라고 하는 이런 소금을 치지 않으면 고기처럼 상한다는 게, 무조건 슬퍼만 하면 그러면 고기가 상하는 것처럼 상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기에다가 뭘 쳐요? 이렇게 소금을 치면은 그럼 어떻게 오랫동안 보관이 되듯이 이 슬픔이라는 거 여기에다가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걸 이 소금을 쳐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 슬퍼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우는 거, 이런 것은 어쩌면 마귀가 가져온 거대한 악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내보이는 온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당하게 보이는 그런 반응이고 우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어떤 일을 하냐? 고기를 썩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슬퍼하지만 그 슬퍼하는 게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 그래서 충분히 슬퍼하되 깊은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이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품을 수 있는 소망의 위력 엄청난 힘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저한테도 참 은혜가 이렇게 됐고 참 죽으면은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겠구나 이런 거 좀 이제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거예요. 목사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고. 예, 자, 첫 번째, 이 소망은 인격적인 소망이다. 인격적인 소망, 이게 뭔가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의 미래는 무한한 사랑의 세계다. 지금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들은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 인격체로서의 당신의 의식은 다 소실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둥둥 떠돌아다니는 환영이나 유령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개체성이 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체가 없는 이런 내세를 가르친다는 거죠. 당신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물방울과 같아서 물방울로 남지 않고 삼라만상의 정령에 이제 귀속이 되고 그래서 사후에는 너와 내가 없이 늘 우주의 일부로만 우리가 이제 존재한다. 이런 스타일의 내세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내세. 지금은 제가 있고 우리 여기 황영웅 자매님이 있고 우리 심성보 형제님이 있고 이렇게 다 나와 너가 있잖아요. 나와 너. 이게 그렇죠? 개인적인 펄스널한, 영어로 얘기하면 펄스널한 거예요. 저도 지정이가 있고 여기 자매님도 지정이가 있고 지정이가 있는 한 개체가 있잖아요. 개체. 근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데서 가르치는 어떤 내세는 나와 너가 아니고 그냥 우주의 일부가 돼서, 그렇죠? 뭐 정령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예? 환생을 해서 뭐 메뚜기가 되고 뭐 이런 스타일의 그런 그 내세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4장 오늘 읽은 그 말씀 16절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개체라는 거예요. 나도 있고 그들도 있고 그들과 함께 그렇죠?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그 뭐예요? 주님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개인적인 거, 퍼스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이와 같은 그 암나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우주의 뭐 삼라만상의 일부가 되는 먼지가 되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인격적인 관계에 이와 같은 그 부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영체의 부활이 뭐 둥둥 떠돌아다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 이렇게 돼서 나라는 인격체가 있고 내 아내라고 하는 인격체가 있고 그렇죠. 우리 심성모 형제님 이렇게 인격체, 이남경 지님도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부활을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잖아요. 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딴 사람이나 뭐 다른 걸 변하거나 뭐 정령의 일부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저 파주에 누워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부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는 인격적인 미래를 내다본다. 여러분,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주의 일부 먼지로 있으면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로 개인이 다 개개인이 되는 거예요. 개개인이 퍼스널리티, 개개인의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이와 같은 그 천국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다. 두 번째 소망에 어떤 위력이 있냐. 두 번째는 이 소망, 이 부활한다고 하는 이 소망은 물리적인 소망이다. 물리적인 소망. 그러니까 잘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알겠지?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죽어서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는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둥둥 떠돌아다니는 유령 세계에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래서 물리적인 이와 같은 그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걸 믿지만 그것이 구원의 정점이 아니에요. 그게 클라이맥스가 아 죽은 다음에 영혼이 이제 어디 가서 영혼이 있다. 이게 클라이맥스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맨 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 그런 그 영화로운 몸을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잡수시기도 하고 문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예요?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그럼 물리적인 몸이 있으면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리적인 공간.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지.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어디에 이렇게 뭐 뿌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가서 유령처럼 사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살과 뼈가 있다.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물리적인 부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잡수시기도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물리적인 부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가 약속하는 것은 영이나 아니면 혼만 있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고난과 눈물과 그다음에 질병과 악과 불의와 죽음이 사라져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면서도 어떤 상태냐? 물리적인 세계예요. 우리 지금 여기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뭐 만지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이런 물리적인 세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무형이 아니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형이 아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령처럼 떠다니는 게 아니고 걷고 먹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성대가 다 있잖아. 여기 몸이 부활하면 성대가 있으니 노래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두를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탁월하고 만족스럽고 아름답고 힘차게 그것도 영원토록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이다. 예, 그래서 특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 영원토록. 예, 물리적인 그런 그 이 도시에서, 그렇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죽음이 최종적으로 이제 괴멸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물리적인 목숨을 잃는 것, 이것에 대한 천국의 위안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 목숨까지도 회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돼?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 부활을,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몸의 부활. 이게 아니면은 예수님 믿는 거 핵심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개인적인 부활이 돼서 개개인이 인격체를 갖는 이와 같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부활이다. 몸이 부활하는 거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부활, 그 부활의 소망은 기쁨으로 이제 충만한 거다. 기쁨으로. 자, 인격적인 이와 같은 그 부활, 그 다음에 물리적인 부활, 세 번째는 기쁨이 넘치는 이와 같은 부활. 자, 바울은 그저 우리가 서로 함께 지낸다거나, 회복된 세상이 그냥 아름다울 거다 이것만 얘기하지 않고 궁극적인 메시지, 그 핵심 강조점은 뭐냐, 아까 읽은 것처럼 항상 이렇게 된 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영원 무궁토록. 그렇죠? 이게 바울이 주려고 하는 그런 핵심 메시지의 맨 끝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써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해라.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잖아요. 결론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한다. 좋아요. 부활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이렇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 보게 되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그분이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안다. 그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여기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두 번이나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눈앞에서 보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을 한번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 나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죠? 모세도 그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여달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죽는 거를 모세도 알매도 불구하고 왜 보여달라고 했을까? 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한번 보길 원했을까? 자, 이건 내용은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는 그 기쁨의 관계를 갈망을 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었고,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 봤잖아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능력 봤잖아요. 죽은 자 이렇게 살리시고, 그렇죠? 홍해에서 메추라기 뭐 만나 내리신, 이런 모든 걸 다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는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직접 마주대하는 그 기쁨, 글쎄 저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하고 직접 마주대하는 걸, 그게 어떤 것인지. 근데 모세가 그걸 갈망했던 거예요.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접했던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 중에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런 인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맨 마지막에 나타난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길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다 봐서 정말 모세의 마음속에 이렇게 선하게 우리를 대우하신 그 하나님 한번 직접 얼굴 마주 맞대고 그리고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주셨던 그런 갈망이 아닌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마주 대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서 이런 모든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거를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그 욕망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한번 눈으로 마주보고 그걸 하나님 앞에 서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답은 본질상 성경 전체와 복음 자체의 이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내 뒷모습만 봐라. 그래서 어떻게 바위 틈에다가 쫙 이렇게 해서 바위가 갈라진 데 거기다 쑥 집어넣고는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실 때 뒷모습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어놓은 그 지성소 거기에 뭘로 나타났어요? 쉐카이나 글로리. 이렇게 돼서 멀리서도 특히 밤에 보면 거기 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사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거 접근은 못하잖아요. 접근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한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구약시대 사람도 보지 못했는데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그 소망의 그 세 번째 소망은 뭐냐? 하나님 주님을 마주대 보면서 그렇죠? 그분과 함께 같이 기쁨을 누리는 이와 같은 그 소망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여기 지금 개역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면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조금 더 명확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얼굴을 가리면은 그러면 정확하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기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수록 그래서 그걸 체험할수록 우리 미래의 소망이 그만큼 더 견고해진다. 이런 걸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우리가 이제 소망이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개인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활, 물리적인 부활.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기쁨을 누리는 이와 같은 부활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영국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플라벨이라고 한 분이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 모습에 만족할 것입니다. 지식으로 더 알아야 할 것도 없고 의지로 더 힘쓸 일도 없으며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의 감정도 본연의 제자리에서 온전한 안식과 평온을 누린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세상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의지적으로 더 이걸 알아봐야 되겠구나 노력을 하잖아요.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같이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 그래서 본연의 제자리에서 온전한 안식과 평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현세의 모든 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자신만을 이렇게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던 위안은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감질나게 부채질할 뿐이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감질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이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의 네 번째 소망은 뭐냐? 이건 확실한 소망이다. 확실한 소망. 자,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독보적인 측면이 하나 있다는 거. 다른 종교는 주지 못하는 거. 타 종교도 내세를 믿을 수가 있어요. 뭐 극락이 있다 그러고 뭐 등등. 내세를 누가 누릴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내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종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내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 있는 답변을 못 준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다른 종교에서는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선한 행위가 넘쳐서 우리의 그 악한 행위를 누르고 이렇게 돼서 이 존귀한 사람 앞에 뭐 치리자 앞에 이렇게 가서 쓸 때 시소에다 이걸 달른단 말이에요. 달았더니 선한 행위가 많아요. 확실히 많아요. 많으니까 너는 극락에 가라. 다른 종교는 대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과연 그 절대자 앞에 가서 쓸 때 정말 충분히 선을 쌓았다가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내가 이 밑으로 이게 시소가 이렇게 기울어갖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없다는 거. 그게 세상 종교의 맹점인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되냔 말이에요. 얼마만큼. 근데 우리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 일을 믿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10억을 기부했어요. 야, 이거 10억 갖고 될까? 잠자고 나면 그 다음날 20억을 해야 되겠구나. 20억을 기부했단 말이에요. 아, 20억 가지고 내가 될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그 절대자가 원하는 그 기준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기독교는 기준이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가는 거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완전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확실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면 일어나셨으면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되니까 기준이 확실한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어떤 정도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체 그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와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셔서 죽은 권세를 일으키시고 이걸 모든 걸 실증해 주신 그분.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놓으신 그 일을 믿는 거지, 그분의 피를 믿는 거지, 내 걸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아, 여러분 한 10억쯤 기부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10억 없는 사람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렇죠. 박사학위 뭐 서너 개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대통령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구원받는다 그럼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확실한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소망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런 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내 가까운 친지가 죽어요. 내 아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아이들도 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소망을 가지면 기뻐하며, 그렇죠? 슬퍼하면서도 또 기뻐하고 웃으면서 노래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시대 우리 문화, 우리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죽음을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우리 문화에서 죽음을 입에 올려도 되는 몇 안 되는 곳 가운데 하나가 장례식장이다.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게 무조건 죽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죽었다는 거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장소가 장례식장이잖아요. 장례식에 참석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고인의 생애를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삶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 저분들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결혼식 하객이 자신의 결혼식을 생각하듯이 결혼식 하는 날 그 커플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야? 그렇게 이제 계획하듯이 장례식이 우리 앞에 드림이는 이런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하신 분들이 계시면 분명히 내 장례식장에 여기 오실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 장례식에 참석한다. 근데 평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던 사람도 여기 장례식장에 가면은 일단, 아, 이게 신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내세가 있는 게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도 한 번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장례식 절차를 따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거기 죽어있는 사람이 천국 가게 해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동시에 거기서 찬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닐까? 그치, 우리가 그걸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고인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이상 장례식이 끝나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최대한 멀리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 딸이다, 뭐 내 아내다, 죽었다, 그러면 아마 오랫동안 생각할 거예요. 근데 좀 조금 멀리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장례식에 갔다 오면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추도식과 달리 영결식은 그야말로 죽음의 목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 속에 시신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을 지금 밑에다 이제 하관에서 놓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이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오류가 있다. 하나는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런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 거, 이거를 배우지 않고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도 유익하지 못하다. 성경이 하려는 대로 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슬퍼하되 소망을 품어야 된다. 근데 그 소망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그래서 이 슬픈 걸 부정하지 말고, 그렇죠? 깨어나서 영원한 평안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웃고 노래해야 된다. 여러분 웃고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장례식장에 가서 날빛보다 밝은 천국. 전 그 찬송가를 꼭 하나를 부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게 햇빛이 아무리 강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줘도 천국의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죠? 날빛보다 밝은 천국. 이게 찬송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심지어 산과 숲도 뛰며 기뻐한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날개를 가지고 태양이 치유의 날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며 태양이 뜨게 될 때 성경 말씀대로 산과 나무가 기뻐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그 순간에 그분의 손 안에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산에 있는 산도 뛰고 나무도 뛰고 짐승도 뛰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게 산과 나무도 진정 기뻐 노래할진데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서 얼마든지 너의 최악을 다해 내게 도전을 해봐라. 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타격으로 나를 쳐봐라. 내가 나를 낮출수록 나는 더 높아지겠고 내가 나를 세게 칠수록 나는 더 찬란하고 영화로워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어떻게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한때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을 힘이 있었으나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 심어 비범한 존재로,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그거 외에는 죽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1850년경에 무디라고 한 사람이 유명한 부흥사로 이렇게 해서 세상 돌아다니며 복음 선포하고 또 무디 교회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됐어요. 드와인 무디 목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멀지 않아 시카고 여러 신문에, 시카고에 살았거든요. 드와이트 무디의 부고가 실리거든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마라.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예, 무디가 죽었다. 이렇게 부고가 이제 뜰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말 믿지 마라. 그 말이 뜨는 그 순간에 나는, 그렇죠? 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슬퍼해야 돼요. 예, 사랑하는 이들이 죽으면 슬퍼해야 돼요. 근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 부정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뭐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슬픈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고 깨어나서 죽음 앞에 맨 마지막에 웃으며 장차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기뻐 노래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행복이고 축복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 친지나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이 죽게 될 때 정말 소망을 가지고 슬픔에 참여하며 또 동시에 이 죽음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 본래의 그 형상을 찾게 되는 거다. 이렇게 결국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시대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맨 끝에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